세상에는 슬퍼할 일들, 걱정할 일들, 아파할 일들, 눈물을 흘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아파하셨습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지내셨습니까? 혹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인생인 줄 알지만 이것이 당연히 인생인 줄 알면서도 그 인생의 비참함과 고통과 직면할 때면 우리 너무도 괴로워요. 그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던져진 생을 사는 존재다. 인간은 던져진 생을 사는 존재다. 즉,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던져져서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큰 문제를 만난 분들, 내가 그 문제를 만나기를 원해서 그 문제를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딱 집어 던져지듯이 우리 인생이 그런 어떤 상황 속으로 던져진 거예요. 던져져서 그 안에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그 금요일이 되었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계속 수술 받는 큰 병으로 또 수술 받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또 이렇게 큰 수술을 받아서 어렵고 통증으로 인하여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 마치 목사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목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큰 병이 찾아온 것 같아서 뭔가 죄책감이 막 들고요. 그래서 금요일이 되었는데 새벽부터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아침 경건회가 끝나고 그냥 무작정 그 강림상 기도원을 갔어요. 제가 집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근데 좋은 강사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집회가 진행되는데 제가 딱 도착하자마자 시작이 되더라고요. 일부러 시간을 맞춰 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집회가 시작되고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괴로움, 세상의 아픔, 세상의 고민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걱정, 근심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풀어가셨어요. 어떻게 풀어가셨냐면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를 완성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평강은 뭐냐? 평강은 기도다. 기도. 결국 성도가 그 힘들고 세상 걱정으로 인하여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기도가 없으니까 그렇다.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주어지는 게 뭐냐? 평강이다. 평강. 그래서 그 기도로 풀어주셨어요. 기도. 그러면 희락이라는 것은 희락은 찬양이다. 찬양.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실에 대해서 만족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찬양을 해라. 더 찬양을 해라.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면 상황이 역전되고 상황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에게 희락의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이 기도원을 찾아갔고 또 기도하고자 또 찾아갔더니 또 주회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메시지를 또 듣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상황 속에서 마치 던져져서 그 가운데 비참함과 고통을 겪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을 가까이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평강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셔서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어쩔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참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떠날 데가 없어요. 아픔이 떠날 데가 없어요. 예. 그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기쁨의 삶을 살라.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저 마냥 기뻐하라고만 하실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도 버겁고 힘이 든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뻐하라 하실까?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비결이 있겠다, 뭔가 방법이 있겠다,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뭔가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삶 속에서 당연히 누리게 되는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그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또 그 기쁨이 내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시 기쁨의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이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아드폰테스,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회복해야 될 영성은 뭐냐면 기뻐함입니다. 기뻐함. 기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면의 신앙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신앙적 표현이 뭐냐?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생명은 고통을 잊게 합니다. 생명은 고통을 잊게 만들어요. 구원의 기쁨은 인생의 고통을 뛰어넘습니다. 즉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통은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고난, 고통, 아픔, 질병, 이 모든 것들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은 이보다 더 기쁨이 커요. 구원의 기쁨은 이거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감당하고도 남아요. 구원의 기쁨은 그래요. 산딸이 다가오면 산모는 근심하게 되죠.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산딸이 다가올수록 산모는 온갖 것들이 무서워져요. 두렵고 무섭고 예, 고통이 너무 커요. 그런데요,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때요?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 물론 산모의 고통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기를 기다린 기쁨이 더 커요. 그렇잖아요. 막 미소 짓잖아요. 아이고 힘들 거야, 힘들어. 아 힘들어도 잘 참어, 잘 참어. 산모는 너무 죽겠다고 소리소리 지르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남편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주 싱글싱글 싱글싱글해. 왜요? 그 아기를 안을 그 기쁨이 더 커요. 예. 분명히 산모는 죽겠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 뭐, 아주 무성의하게. 아,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힘내. 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됐다, 다 됐어. 조금만 힘내. 조금만 힘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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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왔다, 다 나왔다.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한참 멀었는데, 야, 다 나왔다, 다 나왔다. 야, 머리 보인다, 머리가 보여. 아이고, 보이지도 않는데 보인다고 하고 말이죠. 주변의 사람들은 산모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산모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아픔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실제로 아기를 낳고 나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산모도 그 아기를 가슴에 안는 순간 그 고통이요, 싹 잊혀져요. 그 아기를 내 가슴에 쫙 안는 순간 모든 고통은 다 잊고 아기를 기쁨으로 안습니다. 생명은 고통을 잊게 하고 기쁨을 줍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아직도 아리까리 하십니까? 예. 아니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 받았는가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마치 산모가 산딸이 다가오면 두려움과 고통이 심하겠지만 출산하게 되면 그 두려움과 고통이 싹 사라지듯이 구원 받은 기쁨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고통은 다 잊혀져 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왜 이렇게 예수님은 강조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20절 중간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얘기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세상과 제자들의 상반된 반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하여서 세상과 제자들의 상반된 반응을 지금 말씀하는 것인데, 세상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에 곡하고 애통하며 근심에 잠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잠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는 거예요. 기쁨과 환희로 바뀐다는 거예요. 잠시 후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영적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이 원리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놀라운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그 근원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영원한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잠시 잠깐 느낄 수 있는 쾌락의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과거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 고통을 깨끗이 잊어버리게 할 만큼 큰 거예요. 큰 거. 그럼에도 사흘만 기다리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만날 수 있는데도 근심하는 이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후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 잠시를 참지 못하여 근심하는 이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항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인생을 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근심을 구원의 기쁨으로 바꿔 주실 텐데 말입니다. 잠시 동안 십자가의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듯이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눈물이 환희로 바뀌게 된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까?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눈물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이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기쁨을 여러분 쉽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그렇게 쉽게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가 얻은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 누구도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어요.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나의 삶 속에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삶 속에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23절 중간절부터 24절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뜰 텐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조금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너무 큰 약속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이제 십자가에 지실 것이니까, 뭐 이제 떠날 것이니까, 뭐 그래서 허무맹랑한 약속을 막 던져두듯이 하고 가시는 건가? 의심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너무도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 받으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받으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해요. 여기 무엇이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의 범위, 기도의 폭을 제한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한시키지 않겠다. 단순히 어떤 영적인 것에만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기도의 폭, 기도의 범위를 넓히셔서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즉 마음의 고민도, 사업의 어려움도, 질병의 문제도, 관계의 어려움도, 자녀의 문제도 다 구하라는 거예요.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쉬운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도, 고상한 것뿐만 아니라 시시한 것도 다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리라, 받으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충만하리라는 완료, 분사,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완료, 분사,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인위적인 기도의 결과로 오는 충만한 기쁨이 어떤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려고 결정한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이 약속을 여러분 절대 신뢰한다면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시리라, 받으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 보면 조건이 붙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지키지도 못할 허무맹랑한 약속을 하시는 것일까요? 헛된 약속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왜 이 약속을 주셨을까? 쭉 밑으로 내려오면 27절인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 위에 십자가 주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전부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늘 근심하면서도 그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늘 아파하면서도 그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늘 고민하면서도 그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늘 자녀들이 속썩이는데도 그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우리 주님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으면요, 이런 큰 목소리로 아멘 한번 화답해 주세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큰 소리로 화답해 주십시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비록 사망의 골짜기라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최근 환우들이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목사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또 목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최근에는 내내 최근에는 계속 환자들이 생기고 또 힘든 병에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할 때마다 내내 마음이 막 부담감이 커졌어요. 그런데 금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에 맞춰지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동 주신 마음을 제가 기록에 다 옮겼어요. 옮겼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표현이 다 이렇게 글자 수를 딱 맞춰진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 아멘으로 한번 다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수술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두 하십니다. 그러니 믿고 맡기시고 평안하십시오. 반드시 이번 일로 영광과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부러 근심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면 당연히 자연히 근심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려운 일 만나면 근심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염려가 되니까 염려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근심에 사로잡힐 때 기도에 힘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심이 도망간다. 그리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응답의 확신으로 우러나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기쁨이 내게 여전히 생생하게 꿈틀대고 있는지, 둘째는 나의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의 기쁨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산모가 산딸이 다가오면 두려움과 고통이 심하겠지만 출산하게 되면 그 두려움과 고통이 쉬 사라지듯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고통은 잊고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기웃거리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의 날 주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진한 마음을 지워주시고 아침에 도단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아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일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말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말 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더 이상 절망에 빠뜨리는 슬픔과 고통,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이며 그의 속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샘솟듯 넘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기도 응답의 특권이 주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기쁨입니다. 오늘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쁨으로 살아가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